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서른 부분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인 금요일은 요한이 밧못섬에서 받은 음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요, 일곱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첫 토요일 날 그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소개가 됐고요. 주일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데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고요. 수요일에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개 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은 마치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밧못섬이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왼쪽 아래쪽에 밧못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위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위에 서머나 교회가 보이고요. 그 위에 버가모 지역, 그 오른쪽이 두아디라 지역, 그 밑에가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밧못섬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그 교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밧못섬에서 요한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내용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까 사진을 지도를 보면 아시듯이 밧못섬 기준으로 오른 방향으로 이제 교회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들이 책망받는 모습이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칭찬받는 모습은 무엇이 있었고 그들이 이젠 주의해야 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그 교회를 다루기 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도 아주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주일날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개 교회를 다 봐야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달락씩,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정말 짧게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하냐면요, 보통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아요. 교회를 딱 그리시고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권고하고 권면하는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약속을,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은요, 일곱 별과 일급 등대를 주장하는 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요, 행위와 수고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은 동시에 책망받은 내용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뜨거웠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책망을 받습니다. 마치 오늘 봐야 될 두아디라 교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한 부분에 있어서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그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은 없고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니골라당, 그러니까 니골라의 무리들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8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경고의 모습이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약속이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나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크게 이곳은 산업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섬유 산업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루디아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사역을 도왔었던 사람 누구죠? 루디아, 비단 장수. 그 이 루디아가 어디에서 이 기술을 배웠냐면요, 이 바로 이 지역에서,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배워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섬유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약간 철, 동전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뭐 녹여서 만들었겠죠. 그 로마라든지 각 도시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통이 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만 산업이 발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요 또 뭐가 증가되기도 해요. 뭐냐면요, 100%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고마율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제주 선교 제주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지났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 역사를 쭉 봤었는데 제주도가 언제부터 보고마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냐면요, 3.1교회가 거기 이제 가면서 늘어나기도 했는데 교통, 그러니까 항공로가 연결이 되면서 육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보고마율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 역사도 보게 되면요, 대부분 교통이 그쪽으로 발달이 되고 연결이 되다 보면 보고마율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도 교통이 좋아지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쪽에 유입되면서 보고마율이 늘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도 좋아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보다 훈련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급성 장애는 부작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와 나중에 행위 나오는 이 행위와 19절 처음 시작하는 내가 내 사업과 라는 그 사업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도 에르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사업도 에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나타낼 때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처음 행위, 처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행위가 붙어져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였죠?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김, 인내. 인내가, 인내라는 그런 행위가 처음보다 어떻게 됐대요?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보단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도 더 커졌고, 그리고 믿음도 더욱더 성장했고, 성김도 더 활발해졌고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도 더 커졌다.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좋아졌다, 너무 잘하고 있다, 교회도 성장하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숙하는 모습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온 거죠. 그러나 책망할 일이 좀 있어,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아디라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산업, 여기서 다 그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참 양보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지역에도 약간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섬유산업, 그러한 그 상업활동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활동을 열심히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합을 수호하는 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아폴로는 어떤 신이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제우스의 아들이 바로 아폴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러니까 주후 83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자의 아들이 별이 되어서 제우스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떠한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그 아폴로가 자신들을 수호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제의적인 표현을 할 때 하는 행위들이 음란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해야만,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만 그 상업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만이 그 도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곳에서 기득권이 되고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타협을 할까? 그래, 아폴로 신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거를 가르치는 교회의 기득권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너희들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도 그 정도는 좀 괜찮아 하면서 하나하나 타협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아, 그래 맞아, 조금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선을 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 활동에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두고 이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나 이때나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일단은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자 보니까 아까 보았듯이 사랑도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도 더 좋은 믿음 갖고 교회도 더 열심히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나는 누구? 나는 기독교인.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일단은 길드에는 들어가야겠지, 조합에는 들어가자, 그리고 이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약간 타협을 한 거예요. 세속적 가치와도 타협을 하고요, 만물주의와도 타협을 하고요, 만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젠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죄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게 저는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죄,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려집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오는 이 침상의 병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글 개역은 보니까 침상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 구문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벌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이러한 질병 가운데 너희들이 던져질 것이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의 자녀는 누구냐면요, 이세벨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요, 성도를 유혹한 그들도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이세벨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연초, 이번 연초인가 저번 연초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빠르게 가는 것보단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가는 것보단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중요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세기를 봐도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이세벨에게 굴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돈의 세력이 목을 조여와도 그들은 어떻게 버텼냐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더욱더 박해했어도요, 그들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지 않았지만 바르게 한 걸음씩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주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타협하는 기독교인들만 많이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즉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인천과 판교 쪽에서 사회생활을 했었거든요.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기독교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만 안 먹는 거예요. 이 과장님도 술도 드시고 저 사람도 그러고 끝나고 또 좋은 데도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지? 나만 조금 독특한 건가? 나만 조금 유별난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어쨌든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돌아왔는데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타협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분들도 역시 세상의 가치와 그런 거에서 구별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같이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 저도 그러한 타협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신앙시키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그때 인천과 판교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다 3.1교회에 모여 있었나 봅니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빠르게 가지 않고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행위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벽별은 여명의 상징이죠. 어두움이 지나가고 어두움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밝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마지막으로 권면 드립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넘어집니다. 세상이라는 유혹이 또한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보단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이러한 그 유혹들입니다. 주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붙잡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